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한 가지 질문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확실하고 체험하였기에 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세력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 순교의 피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환경은 이 믿음의 자유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어떠한 희생도 사실 요구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믿음에는 허영과 위선과 거품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것은 순교였고 이 순교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도 이 순교의 역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제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으며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단지 스데반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그가 용기 있고 그리고 뛰어난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때로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순교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 앞에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하며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 당시의 입법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에 의해서 고소당한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신성대 모독죄 안에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유, 이러한 내용, 이 모두 예수님을 유대 법정에서 심판한 이유입니다. 바로 동일한 이유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했고 이제 신문 받고 있는 장면,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관통하며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또한 모세를 부르신 것이 무엇이며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으로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맥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노하며 일어나서 중지가 되죠. 그리고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 맥을 읽고 싶으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읽으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맥을 뚫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구약의 맥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봤더니 구약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건설되었고 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지 이 성전과 율법, 이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를 지탱했던 이 두 가지 기능이 왜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과 율법은 성전은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일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자 공회원들은 엄청난 분노가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의 기초는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신성한 것이며 또한 율법을 신성시함으로써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영역과 그 종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자신들의 영역을 누리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스데반이 살려고 했다면 그런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위한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며 심판자이시며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영적 상태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의인을 죽인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 성전과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당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이처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진실, 올바른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빌라도 앞에서 또 대제사장 앞에서 멸시와 모욕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굴하신 적이 없어요. 당당하셨고 담대하셨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거역했던 그들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이 진리를 들었을 때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면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너머의 영적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스데반에게만 보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가득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는 보인 거예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 아무리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 그것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재난이건 우리의 관계의 문제건 어떠한 시국의 상황이건 스데반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또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같이 분노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해 멸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감당하려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그 고통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비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위기가 닥쳐오면 움츠러들게 마련이에요. 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고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그가 있기에 그는 이 고통에 이 분노에 가득한 이들의 압박 속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광, 기쁨, 십자가 너머에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그 모든 고통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서 계셨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과 서 계시는 표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이심을 의미하고 서 계시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뜰 때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서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신 기도 두 개의 기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십자가상의 가상치런 일곱 마디의 기도 중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똑같이 한 겁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복수의 기도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 스데반에게 충만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스데반의 심령에서 넘쳐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몇 번 반복하긴 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일곱 마디 기도죠.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것이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 시제로 사용한 거예요. 끌려가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용서의 기도가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두 강도가 한편 강도가 변화되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이제 한편 강도가 변화되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함께 조롱했던 강도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편 강도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지만 저분은 의가 없는 분이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기도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십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이렇게 걸쳐 있고 이 폐와 이 횡격막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군병들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는 그 기도를 들은 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못 박히는데도 억울하고 아주 미워 죽겠고 복수하고 싶은데 죄가 없이 못 박히는 저분은 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열매를 낳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가까이 있던 강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도 어떤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누군가 회심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군가가 변화될 것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흔히 성경 기조할 때 예수님 믿고 사울이 바울됐다, 이름이 개명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 헬라식 발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데려올 때까지는 사울로 불려졌고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 이후에 이방인의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뿐이지 양쪽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둔다는 것은 그 처형의 책임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례들인 공회원이 미래가 촉망받는 바리새인인 사울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처형하라고 했을지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 울타리 안에 사울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았고 큰 소리로 용서하며 기도했기에 사울은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제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장면을 못 본 사람이에요.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광경은 스데반의 죽음이었고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들었던 용서의 기도였고 그 용서의 기도를 누가에게 말해준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회심, 바울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스데반이 자신을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이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옆에 있던 강도를 변화시켰고 스데반의 기도가 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부르심의 통로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울의 기도가 누가를 변화시켰고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중보기도, 특별히 용서의 기도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중보하시고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밤새워하는 금식기도,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주어진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은 정들었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떠나야 했고 흩어져야 했고 그리고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니다가 이제 순교했고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곧바로 그렇게 매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참수당했죠. 야고보, 빌립, 마테, 마가, 누가, 마티아, 도마,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어요. 억울한 누명이죠. 대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그런 거짓말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가장 억울한 희생이죠.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AD 107년에 로마 제국에 순교당할 때 순교의 자리로 나가면서 7배 편지를 남겼죠.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탁 없습니다.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지는 하나님의 미랄이야오.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지는 자신을 미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이 스데반, 그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영적 지경에 이른 어떤 수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핍박이 왔을 때 기꺼이 담대히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진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 앞에 담대한 이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과 변화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